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들어왔네 하면서 이제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왈도프가 거의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종교개혁의 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루터라는 분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사실은 생각했던 내용이죠. 요 내용. 그래서 짧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517년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도 이 95개 조항이 붙어 있죠. 그래서 면죄부를 반대하고 이 면죄부를 반대했는데 그 근거는 이 세미펠라기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의로울 수 있다라는 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루터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517년이었는데 이미 1515년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강의에서 루터는 이 펠라기우스의 세미 펠라기우스에 특별히 반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은 펠라기안주의 오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거 펠라기안주의 오류다라는 것이고 또이 그러면서 동시에 선택이라는 주제도 그래서 루터는 이미 1515년에 예정 교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저 주제는 육신의 생각,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선택이란 주제가 가장 거칠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 밖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의 내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목이 잘려 철저하게 물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 영광이 물어 돌아가니까 이 선택 교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목이 잘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도가 그것의 손과 발과 혀를 잘랐다면 여기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그것을 죽인다. 그래서 이 루터는 육신의 생각,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다 자른다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모든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1515년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강의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종교개혁 그 정신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으며 거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론을 여기서 이미 1515년에 절대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95개 조항 붙이기 전에 1517년에 스콜라 신학을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왜 붙였는가 하면 그 기본이 되는 정신이죠. 그래서 전적 부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할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악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철저한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또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은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은 최선의 길이 뭐냐? 최선의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 바로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루터는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들을 많이 이제 씁니다. 근데 그게 확 다가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 그 기초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면벌부 뭐 면죄부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이제 천국에 간다. 이것은 루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루터는 지금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논쟁에 가게 되면 95개 조항 붙이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1518년에 자유의지가 범죄 후에는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으며 자기 있는 것을 행할 때에는 죽도록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름만 남아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면 그건 죄 짓는 것만 하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하신다. 저는 이제 28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아보자 하고 했지만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드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를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이 논쟁은 95개 조항을 왜 붙여서 이렇게 교회를 왜 혼란하게 하느냐 루트에게 한번 들어보자 해서 열린 게 이거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의 부패,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교회 부패를 개혁하는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본 정신에는 이런 부패한 교리에 대한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전에도 교회의 부패를 지적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도 그들처럼 뭐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효했던 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패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바로 이 교리의 부패를 지적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에는 이런 소위 세미펠라기안주의 반대. 세미펠라기안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어떤 남아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그 남아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공로가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세미펠라기안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5년에 이제 노예 의지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내용이죠. 노예 의지론을 말하게 됩니다. 노예 의지론에서 이렇게 에라스무스를 칭찬했다고 그랬죠.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직 당신만이 문제 자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문제들로 교황권, 연옥, 면죄부 또 지금까지 모든 나를 헛되이 귀찮게 했던 그런 유사한 이상한 문제들로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당신만이 문제 핵심을 보았고 숨통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 쓰여진 책들은 굉장히 예의를 지키면서 책을 쓰지 않고요. 아주 상대방을 아주 조롱하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에라스무스도 루터를 향하여 그렇게 쓰고요. 근데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향하여,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썼던 책은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루터는 에라스무스보다 더 에라스무스를 이렇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책 전체를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칭찬하냐? 다른 사람들은 헛된 걸로 뭐 교황권 문제다, 뭐 연옥이다, 뭐 면죄부다 이런 걸로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 핵심인 줄 알고 있는데 오직 에라스무스만이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 지금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네덜란드에 가서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루스의 논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도르트 총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이제 도르트 총회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르트 신경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루터가 거절했던 그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이 세미펠라기안에 대한 그 반대, 거기에서부터 연속성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텐베르그에서 독일 비텐베르그에 있었다면 스위스의 이 쭈리라는 곳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쭈리의 종교개혁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게 소시지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그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그 기간에 육식이죠. 육식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니발이다 그래서 이제 봄쯤에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카니발이라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장들도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막, 근데 그 카니발이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있는 행사가 그렇게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들어가면 고기를 못 먹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껏 육식을 즐기고 또 마음껏 말하자면 절제가 없는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게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그 카니발을 행사하는 거 보면은 도가 지나치게 하는 데가 이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바로 이 쭈리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치빙글리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우리가 왜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걸 하고 있냐.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던 이 소시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소시지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시지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쭈리에서 회의가 열려서 이제 소세지를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상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뭐 먹든 안 먹든 뭐 나는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먹은 거는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먹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지금 미신과 연결이 되는 거죠. 소세지를 먹고 안 먹고가 미신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추리 종교개혁은 특별히 이런 미신적인 것, 그래서 우상에 대한 거절이 있는 이런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는 이런 상들, 뭐 성화들을 다 치우는 종교개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추리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그거 뭐 로마 카톨릭이 한 것만큼 그렇게 치우지를 않죠. 그래서 루터 교회 가보면 많이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쭈리 가보면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패여 있고, 그리고 떼낸 것들을 지하에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보관하고 있던데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쭈리 종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쭈리가 치빙글리 67조항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 왜 이 근거가 뭐냐?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이렇게 소세지를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하여 거절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7개 조항을 쭉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 조항들과 생각들은
고백하건대
나 훌드리 히츠빙글리가 칭찬받을 도시 치리위에서 소위 테오프뉴토스 이게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입니다. 영감된 성경의 기초에서 설교했던 것이며 청컨대 성경을 가지고 언급된 조항들을 보호하고 취할 것이다. 내가 지금 성경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 곳에서는 더 나은 이해를 배울 것이 돼 성경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 여기 잘 들어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냐?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치빙글리가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67개 조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빙글리의 67개 조항은 사실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한테 소시지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함부로 말했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류에서 회의가 열릴 때 시빙글리가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쭉 적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경이 출발점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제 복음을 설교해 왔고 그리고 이 67개 조항에는 또 오류들을 타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미사, 성인 숭배, 연옥, 미신들을 이제 거절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 종교개혁의 특징은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 이 16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신앙고백서가 그 제1항에 뭘 담냐면 첫 번째 조항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습니다. 그래서 뭐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것도 보면 제1항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항에 뭘 담냐면 성경을 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줄이 이 종교개혁의 특징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기자죠. 그래서 이제 1항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가 이제 1항에 하나님 제1장에 이제 성경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근거가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강조한 것이 이 주리 종교개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는 이제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칼빈이죠. 칼빈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은 그리고 많이들 루터와 칼빈을 비교하시지만 사실 그 다음 세대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1517년에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지금 칼빈의 잘 알려진 첫 번째 작품은 1536년 기독교 강요거든요. 초판이. 그러니까 벌써 20년 차이 나잖아요. 20년. 거의 20년. 그러니까 2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멀리서 바라보니까 뭐 1517년이나 1536년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뭐 많은 차이죠. 예. 뭐 25살일 때 루터는 지금 뭐 거의 제 생각에는 한 50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만 봐서도 벌써 20년 차이니까요. 그 루터는 좀 나이 들어서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보아도 예, 칼빈은 그 다음 세대요. 칼빈 스스로가 말하기를 루터가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당연히 95개 조항도 있고 루터가 쓴 글들을 다 보았겠죠. 1536년 이제 이때 기독 강요를 썼을 때요.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칼빈의 성품인데요.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좀 내향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죽을 때에도 묘비도 세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무엇이 칼빈의 묘지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놨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찾아오니까 이제 뭐 하나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주목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왕교 초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특별히 초판에 있는 서문을 읽어보면 서문은 정말 명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쓴 문장이고요. 이 초판에 있는 이 서문이 1559년 그 23년 후에 이제 최종판이 나오게 되는데 분량도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초판에 썼던 서문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특별히 위그노죠. 이제 아까 쥬리히 치빙글리는 독일어를 사용했다면 이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고요. 이 제네바는 같은 스위스지만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프랑스의 이 신자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이 귀한 죽음을 당한 나의 형제들을 근거 없는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독교 왕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가?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 너무나도 귀한 죽음이다. 신앙을 위한 너무나도 귀한 죽음이다 하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판에 가서는 그러니까 초판에서는 죽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죽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다면 서문은 그대로 실리지만 이제 최종판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때니까요. 그때는 최종판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신학 책을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광교 초판은 죽어가는 신자들의 그 명예를 위하여 썼다면 최종판은 성경 해석을 위한 교리들,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네바는 어떤 특징을 제네바는 오고 오는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데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피난 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살았는데 그의 뭐 잘 알려진 뭐 고백이죠. 이곳은 사도 시대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 학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제네바는 그런 종교개혁을 칼빈 때 이루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고 오는 교회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에서 배우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거죠. 제네바에서 배우고 자기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는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올레비아누스가 제네바에서 배워서 아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보는 거예요. 아 교회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 제네바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고 가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 그것을 이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아, 장로 직분을 세우고 신방을 해야 된다. 또 뭡니까 네덜란드에서 와서 제네바에서 배우고 네덜란드에 가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고 또 장로교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불려지는가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들어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 불리웠고 제네바에서 배우고 존 낙스가 배우고 스코틀랜드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을 나중에 장로교회라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왕이 왕이 이렇게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가 독립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장로의 정치 원리를 배워서 하이델베르크로 가져가고 프랑스에서 가져가고 또 네덜란드에 가져가고 또 스코틀랜드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 장로의 정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그에서 적용받은 장로의 정치 원리를 적용받은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 장로의 정치를 원리를 받은 걸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시대의 형편상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바 신앙교육 문서를 1537년, 그러니까 1536년에 기독교학교 나오고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같이 하자, 칼빈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교개혁 안 하면 너한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칼빈이 거기서 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불러가지고 거기다 딱 꽂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네바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537년에 그러니까 바로 1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돼서 제네바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되 출교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그냥 성만찬을 줬는데 출교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된다. 또 시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 결혼에 관한 규칙들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던 이제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바로 또 개혁교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들이 되는 거죠.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권진과 함께하는 그런 성만찬 시행이 되는 것이고 시편을 이제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고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서를 만들죠.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제 규칙들이 제정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칼빈은 쫓겨납니다. 얼마 안 돼서 바로. 왜냐하면 이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질서랑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맨날 나가서 나쁜 짓만 하고 뭐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만찬 할 때만 오는 거예요. 성만찬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줘라. 칼빈은 못 준다. 그럼 너 나가라.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다가 바로 이제 제네바에서 결국 다시 칼빈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1538년 제네바에서 얼마 안 돼서 추방됐잖아요. 아까 1537년이니까 38년이니까 2년이 안 돼서 쫓겨났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 가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1541년 9월에 다시 제네바가 칼빈이 이제 필요한 줄 알고 다시 칼빈을 또 불러옵니다. 성만찬과 정교분리, 그러니까 성만찬을 교회에서 주는 것이고 시의회가,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교분리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은 교회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누구한테 성만찬 주라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1541년 9월에 오자마자 칼빈이 오자마자 요리문답서를 한두 달 내로 작성을 해가지고 1541년 말에 바로 우리가 제2 요리문답서라고 그러는데 제네바 제2 요리문답서를 이제 그동안 칼빈이 생각한 거죠. 아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신앙교육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게 훨씬 교육에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1541년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41년 9월에 왔는데 말에 벌써 요리문답서가 작성돼서 출판이 돼서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이 얼마나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칼빈의 종교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또 세우게 됩니다. 1559년에 설립해서 86%가 이제 프랑스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교회는 핍박받고 있지만 계속 성도들은 성장하고 있고 목사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 공급처죠. 프랑스에 필요한 파송할 목사들을 공급하는 학교가 바로 제네바였고, 그러니까 이 제네바는 참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네바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은 어떨까요? 아, 파송됐는데 누가 죽었대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은 여기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시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랑스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는 죽는 거고 정말 실제로 죽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네바에 있고요. 그다음 네 우리가 불링거, 불링거도 불링거는 이제 시빙글리 죽은 다음에 쭈리히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불링거의 중요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쭈리히 일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만찬 교리 때문에 그 당시 아직 막 어떤 일치되는 게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는데 이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이제 교리 그러니까 이때는 막 교리를 정말 잘 만들기 원한 거 순수한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뭐 이렇게 왜 쓸데없는 걸로 싸우냐 이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과 불링거가 여러 번 만나서 이 문서를 만들었고 이제 종교개혁에는 이제 개혁주의라는 그런 노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있고 루터주의 그러니까 루터교회라는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분열이 쭈리히 일치 그러니까 쭈리히 일치는 이제 아 개혁교회는 이 정도의 성만찬 교리를 받는다 그래서 제네바와 쭈리히가 같은 성만찬 교리를 받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 이제 소위 공제설을 주장했던 이 비텐베르그죠 그래서 우리 떡에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는 걸 고백 주장했던 이 루터 교회는 이것을 거절하면서 급속도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교파 과정 또는 신앙고백서 운동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기의 신앙고백서를 명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고백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 이후로 그래서 뭐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군답서, 그러니까 스위스 제2 신조, 헬베틱 신조라고 하죠. 신조 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해서 여러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어이구. 아 이거 끝날 때가 됐다. 이거 저는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아 잘 됐다 이럴 줄 있는데 아 제가 꼭 하나 보여드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몇 번만 쳐보면 계속 이게 나오죠 예, 안 돼. 예. 불링거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불링거가 이제 만든 그 제2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저녁 강의 하실 에미드 캄피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쭈리히 일치 만들고 그리고 불링거가 한 것 중에 제2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신앙고백서를 남겨요. 자기 개인의 신앙고백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고백서가. 이것을 이제 그 연구하신 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실 에미디오 캄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연구했냐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6필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을 봤는데 그 당시 교정은 어떻게 했냐 이가 이렇게 써놓으면 한 사람이 써놓으면 이미 써놓은 원고에다가 이제 회의를 막 대화한 다음에 아 그럼 이렇게 수정합시다 하고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면 종이를 잘라서 풀로 붙인답니다. 그 이미 써놨던 단어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고쳐졌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띌 수는 없고요. 엑스레이를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최종 문서는 이러하지만 그 전에는 뭘 무슨 단어를 썼을까를 이렇게 엑스레이 쏴서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사실 그 읽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네 오늘 저녁에 다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블링거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고요. 이렇게 이런 종교 개혁이 이렇게 뭐 스코틀랜드 존 왁스 이제 기도 두블의 이 벨지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르신스 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또 아무런 공로도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가 구원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자녀라 불리우는 그 영광된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나이다.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개혁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며 참 여러 인간의 부패가 우리 안에서부터도 나오고 그것들이 또한 교회에서도 나타나므로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구호가 우리가 있는데 주여 정말 우리의 교회가 이런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이 개혁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